예, 기도하고, 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 성령님 교통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이크 시스템을 좀 손을 봐서, 아마, 예, 당분간은 이제, 예, 이 박수 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참잘된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물론 이제 공부 내용 모두가 다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한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는 내용도 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들은 이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은 이제 교리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분별하는 그 분별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어그뭐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말씀에 대한 분별과 관련해서 좀 본인들이 좀더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좀잘 참석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부분, 또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예전에 우리 한번 그 방로천 목양자님께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그 세대주의에 대한 구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간략하게 그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오늘 이제 10과 이제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는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그잘 알다시피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예, 이제 사역자, 어린 사역자인 우리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글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져 있는데, 이 바울이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지만, 또한 이것은 여기에 말씀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고 쭉 하면서 이제 일꾼이다.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서 이 일꾼이라는 것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한, 이 말씀, 이제 이 말,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좀 되짚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느냐? 이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부분,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로 될 수도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사람으로, 부끄러운 일꾼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일했어요. 일꾼이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부끄러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은 수고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고를 하면 그거 수고에 대한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수고를 했는데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 이 말씀에 의하면 또 수고를 했으면은 아뭐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왜 그러냐?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바울의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로 나누고, 우리가 올바로 나눠서 분별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인정받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구분하지 못하고,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 잘못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는 뭐냐? 오히려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부끄러운 자가 될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수고한 거, 노력한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못 나누면, 말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런 거죠. 시험 볼때 남들은 다이왜 이제 그 수업 들으면은 그 선생님이 앞에서 탁 해주면은 막 설명해주면은 열심히 노트 이렇게 필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필기 잘 노트해갖고 시험을 잘 치른단 말이죠. 근데 꼭 이렇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표현이 안 되고 뭐뭐뭐 이다가 해야 되는데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졸면서 들으면 이게 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시험 치면은 분명히 자기 필기 노트 보고 썼는데 답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면 이 정답을 쓸 수가 있는데, 잘 분별하지 못하면 오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잘못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 평생 사는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음 생활하고 나서 한 10년? 10년 정도 됐나요? 10년 정도 되면서 이제 이 바른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했는데, 한 믿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그냥 내가 믿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 내가 배운 그 지식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분별하는 부분을 좀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분별하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산 거, 이거 하나님 다 물론 인정은 해주시겠지만, 아, 참좀 부끄럽더라. 이제 부끄럽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부끄럽더라. 이거 이제 느껴진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은 이거였는데, 내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열심을 냈구나. 이제 이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한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헛되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잘못된 이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부끄럽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아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 아침에 우리가 공부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회자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 언급을 하는 이 세대는 참 미혹이 상당히 심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을 위해서이고 또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이브에게 다가갔을 때 이브에게 가서 이제 이 뱀으로 이제 그 뱀의 형상으로 하고 뱀의 이제 모습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이브를 유혹했을 때 여러분 그 마귀가 어떤 뭐 불경이나 이제 이 뱀이 이브하고 얘기했을 때에뭐 불경이나 아니면 코란경 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브를 유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브를 유혹했어요. 미혹한 거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브가 만약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 말씀대로만 믿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속지 않았을 것인데, 물론 이제 이 이브가 이제 연약해서 속아 넘어갔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 분별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브처럼. 마귀가 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에만 살짝 바꿔서, 우리가 이단이 그거잖아요. 끝에만 살짝 바꾸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 마지막에 토를 단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요 이브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예, 오늘날 죄송합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더 접근합니다. 왜? 모르는 사람은요 얘기해봐야 안 통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들어봤거든요.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 다가갑니다. 그런데 올바른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인 척하면서 그들이 믿기에는 바른 거죠. 바른데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는 틀린 것이죠. 예, 근데 그들 스스로가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다.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오랫동안 구원이 뭔지, 거듭난 삶이 뭔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몸이 변화되는 부분,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우리가 휴거되는 것, 또 이제 천년왕국,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이거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 교재가,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교재가 올바른 것이냐,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분별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 자체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 공부를 해야 되는 이 교재가 예를 들면은 이 말씀이 이게 바른 거라면은 우리가 어떤 시험 볼때 바른 답을 써낼 수가 있겠죠. 근데 교재가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정해준 교재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재예요. 그러면 비스무리한 거면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되는 말씀 이것도 중요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다 말씀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지금 이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이 큰 줄기에서 이두 줄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더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제 이 개역 이전에도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이제 개역 성경 이 부분의 차이를 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탄의 전략은 뭐냐? 사탄의 전략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인 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브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전략을 폈고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탄이 이브에게 다가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했다. 이것이 사탄의 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니까 잘 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브가 이 마귀에 의해서 속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에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뱀이 이뭘 바꿨습니까? 지금 이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틀린 말이 뭡니까?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의 그 가운데 있는 선악과에 있는 것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뱀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뱀이 지금 야, 나도 들었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한 걸 내가 들었는데 너도 아담한테 이제 하나님이 이브한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이브는 전해 들은 거예요. 이게 전해 들을 때잘 들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죄송하지만 이 남편 말을 이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가운데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그렇게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남편이 좀못 믿어올 때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건지 많이 그렇답니다. 예, 뒤에 계신 분 보시면서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멘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남편이 분명히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걸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분명히 뱀이 뭐라 했으면 뱀도 그런 거예요. 야, 이브야, 너 분명히 너 남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담한테 얘기한 거너 전에서 들었잖아. 그러면서 나도 그거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틀린 거, 그 부분을 끝에를 탁 틀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말을 탁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사탄이 딱 바꾸니까 이브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브도 또 바꿨어요, 같이. 예, 이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만지지 말란 말 하지 않았잖아요. 먹지만 말라 그랬죠. 예, 손 대는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얘기하니까, 뱀이 얘기하니까 또 이브도 거기서 또 같이 이렇게 말을 받아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또 말을 또 같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브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이브에게, 이브의 그, 이브로 하여금, 이브가 분명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선악과를 정말 이렇게 막, 너무나 이렇게 보암직스럽고, 막 따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못 먹게 하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따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니까 그게 참 이게 못 믿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 왜 저걸 못 먹게 하나? 예, 그 원래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정말 정말 저거 하고 싶은데 말씀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누군가 갖고 야, 말씀은 그렇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어. 그거를 손도 대지 말라고 한게 아니고, 손은 대도 되는데, 그냥 그거를 먹지만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뭔가 좀 동의해주는 그런 말을 하면 그거를 딱 붙잡아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마귀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를 이간질하는 이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일을 이미 마귀가 했고, 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이 마귀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몇명 있는데, 이제 요 다, 뭐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한 뭐 개역 성경에 대한 거, 킹잼 성경을 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특별한 시간에 뭐 박노천 목양자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다루시겠지만 성경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보존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말씀 전체가 아니고 그 안에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손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몇 가지 이렇게 손을 댄 그러한 말씀들의 줄기가 또 하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줄기가, 예, 이 줄기에 속한 것이 뭐냐, 예,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 개역 성경이 그 줄기 안에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줄기가, 예, 하나님 바른 말씀의 줄기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예, 굳이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예, 킹제임스 성경과 또 이제 개역 성경, 개역 성경의 줄기에는 표준역 성경, 또 공동번역, 또 현대인어 성경, 뭐 쉬운 성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있고, 예, 콘스탄틴 그 대제는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로마의 이 콘스탄틴 대제,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 당시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리겐보다 더 뿌리가 더 앞에 나가면, 이제 더 나아가면 바빌론이 있고, 바빌론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창세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콘스탄틴과 오리겐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오리겐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웨스트홀트하고 콜트, 이 두 사람이 또 중요합니다. 이제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 그 사람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약 한 2-3세기 정도에 아마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의 오리게니우스인가 뭐 하여튼 다른 말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보통 저도 이제 예전에, 기독교에서 공부했을 때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훌륭한 학자로, 학자로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영지주의를 믿고 있었고요. 또 플라톤 철학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영지주의자인데,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 피조물로 믿는 것이에요. 한 피조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조된 존재로 믿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이제 이집트의 그 윗부분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최초의 기독교 대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대학을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신봉하는 플라톤 철학 사상에 맞춰서 헥사플라라는 에큐메니칼 성경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언어, 구약 성경의 이 기록이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 언어가? 구약 성경은 뭐예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 그리스어잖아요. 이제 물론 그 안에 뭐 아람어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어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그냥 단순히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러한 작업을 한 게, 이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그냥 작업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거기다가 외경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 영지주의자잖아요. 영지주의자니까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고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를 번역하면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수정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사본을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콘스탄틴 이 황제 밑에서 일하던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세비우스가 이 콘스탄틴의 지시에 따라서 오리겐의 이 헥사플라 중에 다섯 번째 난 컬럼에 있는 부분을 편집해서 최초로 로마 제국의 공인 성경 50권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481년, 좀 제가 좀큰 것만 좀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81년에 바티칸 교황 이 도서관 선반에서 이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1481년에 또 1844년에 성 캐더린 수도원의 쓰레기통에서 신의 사본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그냥 지나가듯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 도서관에서 신의 사본은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본을 우리가 사본을 이제 이 어떤 그 이제 뭔가를 이제 발견을 하면 유적들을 이게 발견하면 그거를 이 연대를 추정하잖아요. 이게 뭐 썩은 거를 보면서 이게 몇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보잖아요. 이게 몇 년이나 지났다 뭐 탄소 동의 원소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래서 연대를 추정하는데 이거를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그 당시에 남아 있었던 모든 사본들을 봤을 때 가장 오래되었던 사본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이제 나중에 발견해서 그 사본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오리겐이 성경을 변개한 수정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이 성경이 올바른 가장 바른 올바른 성경을 가장 싫어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인데 이 로마 카톨릭이 이 성경을 이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을 발견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외경도 포함되어 있고 또 자기들의 이 주장하는 거 믿음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티칸 사본하고 신의 사본을 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리아 숭배자, 마리아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리아를 숭배했던 여기서 마리아 숭배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어머니인 마리아 이것을 믿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숭배자라고 말했을 때그 마리아라는 것은 하늘의 여신.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여신 바벨론에 나오는 그 여자, 음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비밀 종교, 비밀 종교, 이 태양신 숭배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 비밀 종교인 마리아,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이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강신술 같은 걸 믿었어요. 강신술이 뭡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 신 내리게 하고 뭐 이런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성주의 막그신 내리고 막 이런 거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웨스트코트하고 홀트를 이용해서 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을 이제 이 근거를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맡긴 것이죠. 그래서 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그리고 그런 이제 이 오리겐의 이 수정된 이 사본들을 통해서 이 번역되어서 나온 성경이 뭐냐면. 그 내용들을 이제 그러한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성경이 네슬 알란 그리스어 성경, 영국의 RV, 그다음에 미국의 NIV,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개역 성경, 공동 번역, 새 번역, 표준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이 다 이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을 이제 근간으로 해서 쭉 번역된 웨스트홀트하고 이제 웨스트홀트하고 코트가 이 손을 댄 그 성경, 그 성경을 근간으로 해갖고 번역돼 나온 그게 뿌린 거죠. 그 뿌리로부터 나온 성경이 이제 개혁,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개혁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과 다를 때 자신들의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제 예를 들면 영어에서 한국말로 바꿀 때 영어에서 한국말로 그대로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영어에서 한국말로 바꿀 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나 이성적이지 않거나 혹 내가 믿음하고 틀리면 그 부분을 바꾸면서 그 부분을 고쳐버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 성경에 있어서 좀 권위가 계신 분이 있어요. 성경, 한국 그 기독교에서 그 성경에 대해서 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 성경 번역이나 뭐 이런 쪽에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박창환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박창환 교수라는 분이. 근데 이분도 이제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받아들이시는데, 이분이 쓴 글, 이제 제가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글만 좀 여러분들한테 좀 그 중요한 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령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의 글을 읽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성경에 이러한 그 수정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성경이 좀 틀린 부분, 성경이 좀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원본 이제 이 성경이 제일 먼저, 예를 들면 우리가 믿기로는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원본,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그 원본, 그게 소실됐죠.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빨리 이게 소실이 됩니다. 이 파피루스는. 그래서 이게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파피루스를 또 다음에 이제 또 사본으로 그걸 이제 그 원본을 이제 우리가 필사를 하는 거죠. 필사를 하는데 그 필사한 것조차도 또 금방 소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필사를 거쳐야만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은 인쇄술이라는 게 발전돼서 뭐 필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필사라는 것을 거쳐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필사라는 것을 거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이 계속해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필사가 안 된다, 이렇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는 약간 뭐 점이 하나 틀리다든지, 이게 필사를 하다 보면은 뭐 그게 뭐 이렇게 글자가 하나 이렇게 기억이 뭐 니은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가했는데 거기에 점 하나 빠져갖고 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대표적인 거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창환 교수라는 분이, 가령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을 때 이를 상상해 보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쓸 때 그 일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편지는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 그 교회 회원들에게 읽혀졌을 것이고, 따라서 오래되지 않아 그 편지는 때가 묻거나 부러지거나 끊어지거나 해서 그것을 새 용지에 옮겨 써야 할 처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가 한번 쓰면은 이거를 교회에게 전달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다 읽었을 텐데, 한 사람만 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고 읽다 보면은 이게 금방 이 파피루스가 손상이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옮겨 써야 되는 것이죠. 계속 옮겨 써야 되고 계속 옮겨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옮겨 쓰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원본과 차이가 없는 것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분이 말하는 거 보세요. 이것을 옮겼을 때 아마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시대에는 헬라어 문자가 대문자들만 있었고 띄어쓰기라는 제도가 없었다. 띄어쓰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활자판이 아니고 손으로 쓰는 것이어서 같은 글자라도 모양이 다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같은 글자인데도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한번 보면요. 똑같아요.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옮겨 쓰는 사람이 원본을 100% 그대로 옮겨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거의 불가능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거의 불가능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연약한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아무 손상도 받지 않고 그 원본이 고스란히 오늘까지 보존되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하나님 능력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이 권위 있는 성경 권위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신학 박사님들한테 가서 그 목회자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 기독교 장로교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이 이게 100% 하나님 말씀이고 100% 원본과 똑같습니까? 이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하고 틀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분이 쓴 마지막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사람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틀려질 수 있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다 인정하니까 와, 이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그 한마디가 상당히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원본은 보존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가는데 참 이런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바른 말씀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